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21일 기시다 총리가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밤 미열과 기침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이튿날 오전에 총리 공저에서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오후 4시경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증상은 가벼우며 현재 총리 공저에 머물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그는 현재 총리 공저에서 요양 중이며 경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5일 여름 휴가에 들어가 오는 22일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확진에 따라 당분간 비대면으로 직무를 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중국이 타이완 인근 해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저장해사국은 22일 오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타이완 북쪽 동중국해에서 실탄사격 훈련 예정으로 해당 해역의 선박 진입을 금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타이완 국방부는 전날 중국이 타이완 인근에서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며 중국 항공기 17대와 선박 5척이 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전투항공 초계기, 해군함정, 지상기반 미사일 시스템 등으로 중국군의 이런 활동에 대응했다고 타이완 측은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20일 타이완을 담당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73집단군의 육군 항공여단이 최근 푸젠성 공항에서 여러 날에 걸쳐 다양한 방식의 공중정찰, 저고도 해상관통, 사격훈련 등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20일 백악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시진핑 주석이 지난 7월 28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만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신적 스승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정치 철학자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이 차량 폭발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정치 철학자인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인 29살 다리아 두기나가 몰던 SUV 차량이 현지 시간으로 20일 오후 9시 30분경 모스크바 인근 고속도로에서 폭발했습니다. 두기나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두기는 푸틴 대통령의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줬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이후 미국과 영국의 제재 명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날 당시 두긴과 그의 딸은 함께 지역문화 행사에 참석한 뒤 귀국하는 길이었으며 딸이 몰던 차량은 두긴의 소유였지만 폭발 당시 두긴은 다른 차량으로 이동 중이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핵시설 사찰 재개를 위해선 먼저 러시아를 상대로 한 항공 제재가 풀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미 러시아 대사관은 20일 미 언론에 러시아와 미국이 신전략무기 감축협정 뉴 스타트에 따라 핵시설 사찰을 재개하기 위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미 동맹국은 미국으로 향하는 우리 사찰단이 탄 러시아 항공기를 상대로 영공을 차단했다며 제재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사찰을 재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010년 체결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줄이는 것과 함께 핵 관련 시설에 대한 상호사찰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뉴스타트에 따른 상호사찰은 코로나 여파로 2020년 초부터 잠정 중단됐습니다. 동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의 한 호텔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의 테러로 적어도 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은 21일 현지 경찰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샤바브가 20일 모가디슈 시내에 위치한 하얏트 호텔에서 벌인 테러로 사망자 20명을 포함해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알샤바브 테러범들은 20일 저녁 중화기를 난사하며 호텔에 들이닥쳐 건물을 점거한 뒤 투숙객을 붙잡아 인진극을 벌였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거미줄을 뿜어내며 도심 건물을 날아다니면서 악당을 무찌르는 미국의 슈퍼히어로 영화 스파이더맨을 연기한 남자 배우죠. 톰 홀랜드를 아십니까? 이 소셜미디어에서 6,700만 팔로워를 둔 26살 영국 출신 남자 배우인데요. 미국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 일약 스타가 됐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3편의 스파이더맨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했고요.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홀랜드 씨가 돌연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소셜미디어 활동을 중단한다는 영상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모자를 쓰고 영상에 등장한 홀랜드 씨. SNS를 중단하고 삭제하는 이유가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자신이 SNS에 사로잡히고 온라인상에서 자신에 대한 글을 읽을 때마다 정신건강이 더 나빠졌기 때문에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를 소개하기도 했죠. 영국 BBC 방송은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가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안내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5천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조사 결과 과도한 소셜미디어 사용은 청소년의 정신상태와 관계없이 부정적인 삶과 자존감과도 관련이 있으며 더 많은 소녀들이 우울증과 절망감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를 보니까요. 이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과 정신건강에 대한 보고서인데요. 이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낮은 자존감, 우울증과 연관이 있다는 여러 연구가 있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전제 아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온라인 사용 시간 증가가 가족 구성원과 의사소통을 감소시킨다는 점, 또 사회적 범위가 줄어들면서 우울증과 외로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어린이의 사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러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뿐 아니라 대학생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국의 대학생들을 조사한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미서부 유타주 주립대 대학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 페이스북 사용은 다른 사용자가 더 행복하다는 참가자의 인상과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느낌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다른 사람들을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특정한 다른 정신병적 동반 질환이 있는 그런 개인의 경우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우울증에 걸린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온라인 활동보다는 가족과의 대화, 친구 간 소통 등 이 사회 유대 강화가 정신건강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확인한 셈입니다. 또 페이스북 활동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은요, 이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서 일상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경쟁하고 타인의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 특성을 잘못 인식하고 또 질투심까지 유발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행동의 이런 모든 것이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소셜미디어 사용을 좀 줄이고 가족과 친구 간 소통, 사회 활동이 정신건강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정신생활에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톰 홀랜드 씨처럼 과감하게 소셜미디어 사용을 좀 중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V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8월 셋째 주 순서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C-POD 한국, 프랑스, 미국, 세계 곳곳에서 폭우로 물난리를 겪고 있는 지구촌. 여러분의 집이 만약 바다 위에 떠 있고 이 집이 자연환경까지 보호한다면 어떨까요? 미국 CNN 방송이 파나마에 본사를 둔 해양혁신기술기업 오션빌더스가 친환경 최첨단 수상가옥 C-POD를 파나마 북쪽 해안에 건설 중이라고 보도해 화제입니다. 완두콩처럼 생긴 둥그런 모양의 수상가옥 C-POD는 길이와 너비, 높이가 각각 10m, 8m, 7m에 해당하는 3.5층 집인데요. 집안 공간은 76제곱미터입니다. 일반 주택처럼 거실과 침실, 주방, 욕실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가격은 크기와 기능, 형태에 따라 최저 한 30만 달러에서 최대 150만 달러입니다. 이 C-POD의 가장 큰 특징은요. 악화하는 기후 위기를 고려해서 환경 친화적으로 설계됐다는 것인데요. 이 C-POD가 일종의 집어장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수중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어장치는 그늘에 부유물을 안식처라고 생각하는 수중생물의 본능을 이용해서 이들을 손쉽게 잡는 장치를 말하지만 이 C-POD 이 집은 어류를 잡지 않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를 해치지 않습니다. 또 물 부족 현상도 고려해서 집 곳곳에 바닷물을 담수화하거나 또 샤워나 설거지 등에서 나온 생활 하수를 여과시켜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3년 말까지 입주할 수 있는 이 가옥은 현재 100개, 2024년까지 추가로 1000개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하버드 경영학 석사 MBA. 하버드 경영대학원 HBS가 가난한 학생에게는 경영학 석사 과정, MBA 과정 수업료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올가을 학기부터 재학생 중 10%에 해당하는 재정지원 필요 학생은 한 해 약 10만 달러인데요. MBA 과정 2년간 총 20만 불의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받게 된다는 것인데 HBS는 16일 저소득층 학생이 등록금과 수업료 전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장학금 체계를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관심사를 가진 유능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MBA 이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재정도움이 절실한 학생으로 분류되면 MBA 2년 과정 동안 매년 장학금 7만 6천 달러를 받는데요. 기숙사 이용과 생활에 필요한 3만 5천 달러는 학생이 부담해야 합니다. 재학생의 약 10%인 200명이 이런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는데요. 신문은 MBA 과정이 주로 학업 성적을 바탕으로 장학금을 주고 지원자 상당수도 대출금과 보조금으로 학비를 충당하는 게 일반적인 만큼 이번 전액 장학금 지원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에게 관심을 받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하는 독자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또 어떤 기사가 많이 읽혔을까요?
네, 이번 주 많은 관심을 얻은 기사는 태평양 섬나라 깃발을 단 화물이 남포에 입항한 기사가 많은 관심을 얻었는데요. 최근에 제3국 선박이 북한 남포에 입항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발생했고요. 이 선박은 이전 출항지가 한국 부산이어서 주목됩니다.
네, 한국에서 북한으로 이동했다는 것인데요. 이번에 발견된 선박은 어떤 배였나요?
네,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제3국 선박은 3,000톤급 화물선인 안니호입니다. 이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 안니호는 현재 시각으로 15일 오후 4시 25분께 북한 서해와 대동강이 맞닿은 남포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16일 오전 4시 현재까지 같은 장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안니우는 어느 나라 배인가요?
네, 태평양 섬나라인 니우의 선적인데요. 유엔의 선박 등록 자료 그리고 아태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등은 이 선박이 마셜 제도에 등록된 우저우 시핑을 소유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박회사들이 태평양 섬나라 등 제3국의 선박을 등록하는 이른바 이 편의 취적 방식을 이용하고 있고 마셜 제도의 회사를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안니우도 나우에나 마셜 제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선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우저우가 중국의 도시 이름이라고 본다면 중국계 소유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중국계 소유일 거라는 점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배가요, 한국 부산에서 북한으로 갔다는 점이 더 관심을 끄는 대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안니호는 지난 6월 25일 한국 부산을 출항해서 다른 곳을 들리지 않고 북한 남포에 도착했는데요. 실제로 BOA가 한국해양수산부의 이 선박 입출항 자료를 살펴본 결과 안니호는 6월 25일 오후 2시께 부산항에 입항했다가 약 3시간 반 만인 이날 오후 7시 30분에 떠났습니다. 당시 안니호는 다음 목적지, 즉 차항지를 오시, 그러니까 공해상을 의미하는 해상구역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약 한 달 반 만에 이 선박이 북한에서 발견된 겁니다.
네, 자 한국 정부 측 어떤 조처를 취했을까요?
네, 현재 한국 정부는 북한을 기항한 선박이 6개월 안에 한국으로 입항할 수 없도록 하는 자체 제재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한국에 머무는 선박의 북한행을 막을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제재 위반이 의심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해서 해당 선박을 억류한 뒤에 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안니호가 북한 해역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현재로서는 그 점은 알 수 없는데요. 북한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이유로 2020년 중순부터 다른 나라 깃발을 단 선박의 입항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서 제3국 선박의 북한 해역 진입이 이례적인 점, 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2018년 이후 북한을 오가는 해외 선박이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때때로 일부 선박이 해외 깃발을 달고 남포항 등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 패널에 의해서 금수품을 운반했다는 지적을 받은 선박이었습니다. 이 안류회 대북 제재 위반 여부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그러니까 광복절이죠. 한국이 일제 압박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에 경축사를 했는데요. 이 내용에 관심이 높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 기사가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얻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연설 중 어떤 내용일까요?
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대북 비핵화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의 큰 틀을 공개했죠.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겠다는 말입니다.
네, 자 전문가들의 분석을 좀 정리하기 전에요. 연설 내용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죠.
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육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그리고 북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네, 이 제안이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언급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이 담대한 계획의 얼개를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예. 자, 그럼 전문가의 분석 한번 알아보죠.
네, 먼저 에반 설립이요.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의 분석인데요. 북한의 핵 야욕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 대통령들의 지난 수십 년간의 노력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 새 정부의 정책이 채찍과 단호함 그 이상이고 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 주민을 도우려는 진정한 의지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북한 정권에 상기하는 방법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핵 문제를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새 정부가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북한과 국제사회에 상기한 걸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구상의 식량 공급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은 어떨까요?
네, 한국 대통령실 측의 설명을 전해드리면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면 합의 전이라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켄 고스 해군 분석센터의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은 윤석열 정부가 이 구상을 통해서 우리는 전통적인 보수 정부와 다르고 북한과 기꺼이 관여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구상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대북 관여 의지와 조건을 가늠해 볼 계기를 제공할 거라면서 특히 북한은 미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이 구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윤석열 정부의 이 구상을 지지하고 앞으로 일부 제재 완화와 식량 지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남북한의 관여를 방해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인지 확인한 뒤에 한국과의 관여 여부를 결정할 거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얼마나 호응하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네. 사실 전문가들은 이번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비슷한 과거의 모든 대북 구상들도 북한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과연 북한의 협상 복귀, 비핵화 진전에 대해서 북한의 의지가 부족해서 회의적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기할 의사가 없고 이런 무기는 북한의 정치와 안보에서 DNA의 일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또 윤 대통령의 연설에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또 다른 담대한 구상이 담겼고 이 계획을 추구하는 것이 북한과의 노력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을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다음 소식 볼까요?
네, 주한 미국 대사관과 미국의 국제협력개발기관인 아시아재단이 한국의 20, 30대 인플루언스 열세팀을 미국에 초청해서 4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에서 온 평양 엘리트 출신 탈북민이 포함됐는데요. 관련 기사가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뭐 팀이 13개면은 적지 않은 인원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은 이 소셜미디어에서 꽤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인플루언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구독자 수도 꽤 많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플루언서는 사회에 영향력이 큰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주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즉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글을 쓰거나 영상을 제작해서 인기, 수익을 올리면서 여론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의 빠른 발전으로 2020년대부터 이 새로운 직업으로 급부상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창작자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총 몇 명이 나왔나요?
네, 모두 15명입니다. 이 인원이 지난 4일부터 17일 일정으로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남부 오스틴, 동부 뉴욕 등 4개 도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말에 프로그램이 마쳤을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뭔가요?
네, 미국 대사관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국의 인플루언서들이 미국의 언론, 학계, 시민사회 리더, 활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변화하는 미국 사회에서 전통적인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역할을 모색하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공공외교 일환으로 한국 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학생들을 초청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요. 최근에 소셜미디어 영향력이 급증하면서 인플루언서들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개설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평양 엘리트 출신 탈북민이 포함된 건데요. 누군지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알아볼까요?
네,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교 출신의 김금혁 씨입니다. 김 씨는 평양의 엘리트 집안 출신으로 김일성 대학을 다니다가 중국 대학에서 유학 중에 김정은 정권의 역사 왜곡 등 거짓 선전에 눈을 뜬 뒤에 회의감으로 탈출해서 2012년 한국에 망명한 청년인데요. 한국 대학에 편입해서 정치 외교학을 공부한 뒤에 방송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현 대통령인 윤석열 후보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유튜브 채널인가요?
네, 한국 출신 아내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평양남자, 서울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금혁 씨가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됐는지 직접 설명 들어볼까요?
저희는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난세일기 채널이 아니라 저랑 와이프랑 함께 운영하고 있는 평양남자, 서울여자 채널로 지원을 했었고 그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지원서라든가 혹은 뭐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영어로 다 완벽하게 써서 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추가 점수를 많이 받아서 채널 뭐 구독자 수가 적음에도 선발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금혁 씨 사실 저도 워싱턴에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탈북자인데요. 여러 명의 탈북민들과 함께 DC를 방문했었는데요. 뭐 이것저것 둘러보는데 상당히 그 적극적이고 또 미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는 미혼이었는데 가정을 꾸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 씨는 이번이 다섯 번째 방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방문에서 또 많은 걸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흔히 우리가 미국 하면 생각 떠오르는 것이 그 다양성 아니겠습니까? 다이버시티. 그 다양성의 여러 가지 이면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빛과 그림자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샌프란에서는 유튜브 본사도 갔었고요. 샌프란에서는 주로 이제 조금 빛을 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고요. LA에서는 암을 보는.
네, 김금혁 씨도 다섯 번 방문한 미국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가서 청년들에게, 특히 탈북민 청년들에게 좀 좋은 영향을 끼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1902년 미국 하와이로 가는 첫 번째 이민선에 올랐던 안재창 세 번째 시간으로 하와이 생활과 본토 이주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제물포항을 떠난 최초의 이민단은 목포와 부산을 거쳐 이틀 후엔 일본 나가사키 항에 도착했고 이들은 일주일 뒤인 1903년 1월 3일 미국 상선인 갤리코를 타고 10일간의 항해 끝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습니다. 안재창이 탄 첫 이민선은 1월 13일 새벽 호놀룰루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하와이 감리교 선교사 피어선 목사의 도움으로 갤리코 선상에서 세관검사와 검역검사 그리고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첫 한인 이민자 102명이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8명이 눈병에 걸린 것으로 드러나 그들의 부양 가족을 포함해 16명은 배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안재창을 포함한 한인 이민 일진 가운데 신체검사와 이민국 심사를 통과한 86명은 기차를 타고 호놀룰루 북서쪽 해변의 와이아루아 농업회사의 모쿨레이아사 농장에 보내졌습니다. 하와이 이민 한인들의 초기 3-4년간의 상황은 주로 주한 미국 선교사들의 하와이 방문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1905년 11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주한 미국 선교사가 코리아 리뷰에 하와이의 한국인들이라는 보고서 형식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하와이 여러 섬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호놀룰루에 있는 한인들은 서기, 정원사, 요리사, 마부 등의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일정한 수입을 갖고 있다. 대체로 한인들은 조용하며 행동거지가 조심스럽다고 알려졌다. 농장에서 일할 수 없는 신체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은 벌써 쫓겨났고 지금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성공한 일꾼들로 농장일에 만족하고 있다.
조선에서 한인들의 이민을 주선했던 조지 허버 존스 목사도 1906년 미국에서 안식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와이에 들러 한인들의 상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존스 목사는 1906년 코리아 리뷰 11월호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게재했습니다.
사탕 수수밭에서 일하는 이들의 월급은 $18이고 하루 10시간씩 26일을 일한다. 가족들은 조금만 텃밭이 있는 집에서 무료로 산다. 병원 치료는 무료이다. 아이들은 미국인 교사가 있는 학교에 무료로 다니며 학교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 매달 실생활비는 $6에서 $9이다. 한인들은 양복을 입고 양식도 먹으며 가능하면 미국인처럼 행동하려고 한다.
한인으로서 최초의 하와이 한인에 관한 보고서를 쓴 사람은 윤치호였습니다. 그는 고종황제 지시로 하와이 한인들의 생활 실태를 돌아보기 위해 하와이를 방문했습니다. 윤치호는 1905년 9월 8일부터 10월 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오아후, 카우아이, 마우이, 하와이 섬에 흩어져 있는 32개 사탕수수 농장을 시찰했습니다. 그 뒤 윤치호는 고종황제에게 올리기 위해 쓴 보고서에 하와이 한인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대체로 외국인들은 대부분의 한인이 체격이 근장하고 일을 빨리 배워 다른 종족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대체로 한인들은 경제관념이 없어 10명 중 7명은 월급 미화 $18를 다 쓴다. 그러나 개중에는 6개월에 $50 내지 $60를 저축한 이도 있고 지난 2-3년 동안 $400에서 $500를 저축한 이도 있다.
윤치호는 하와이에서 본 한인들을 만족하게 생각했고 하와이가 이민지로 한인들에게 좋은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기후와 음식이 좋다. 둘째, 일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열심히 일하게 됐다. 셋째, 새 세상을 알게 됐다.
이런 가운데 1905년 하와이를 포함해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신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을사조약이 체결됐던 것입니다. 대진대학교 김지원 교수는 을사조약으로 미주 한인들의 신분이 일본 신민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합니다.
일단 을사조약 이전을 살펴보면 미주 한인 이민자의 법적 주인은 대한제국의 국민이었어요.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이들의 그 법적인 지위가 일본의 신민으로 지위가 변경이 되었어요.
이렇게 신분이 바뀌면서 미주 한인들을 관리하는 주체도 변환됐는데요. 다시 김지원 교수의 설명입니다.
을사조약 1조에서 보면은 일본 정부가 동경에 있는 외무성을 통해서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각 국가에 있는 일본 공사와 영사가 대리해서 보호를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치들이 생겨나는데 그리고 2월, 1906년 2월이 되면 대한제국 정부는 해외 한인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일본 영사의 보호를 받으라고 명을 하게 돼요. 물론 미주 한인들은 이것을 거부를 하지만 그들의 법적인 지위가 이제 일본의 신민으로 적용이 되고 실제로 1906년부터 이 지위가 적용이 돼요.
이런 가운데 대한제국은 을사조약이 체결되는 1905년 돌연 해외 이민을 전면 금지한다는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대한제국이 해외 이민을 금지한 공식적인 사유는 1905년 영국인과 일본인이 불법 시행한 한인들의 멕시코 이민 결과 한인들이 현지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강요당하기 때문에 해외 노동 이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1905년 을사조약을 통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하와이의 한인 이민의 숫자가 늘면서 일본인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커져 하와이의 일본인 이민자들은 조선인의 노동 이민을 금지해야 한다고 일본 본국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이런 건의를 받은 일본 정부는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대한제국에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압력이 대한제국 외무장관의 이민 금지령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첫 이민선을 타고 왔던 안재창은 10개월 동안 한인 이민자들이 처음으로 보내진 모쿠레이아 농장에서 일하다 한인 노동자들이 많은 애와 농장과 가까운 와이파후 농장으로 1903년 11월에 옮겨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안재창이 미국 본토로 이주할 기회를 본격적으로 엿보기 시작한 것은 하와이에 도착한 지 3년 반이 지난 1906년 봄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와이 사탕 농장에서 4년 일하면서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와이 농장의 임금이 하루에 75전이었었는데 그의 두 배인 원 1달러 50전인 미국 본토로 가기를 원하였고 미국 본토에 가서 자유기업 제도를 배우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당시 하와이에 와서 서부 간선철도를 놓는 철도회사 국민 모집에 응하지 않고 화물선을 타고 미국 본토의 동료들과 미륵국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두 번째 모험이었습니다.
안재창이 미국 본토로의 정식 입국이 아닌 미륵국을 시도한 것은 미국이 일본인과 한인의 본토 이주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대진대학교 김지원 교수는 이런 본토 이주 금지 조처가 미국 내 일본인 백척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죠. 일본인 이민 배척이에요. 1인의 이민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인데 1907년 3월에 있었던 그 행정명령 589거든요. 즉 하와이, 멕시코, 캐나다 등을 경유해서 미국 본토 대륙으로 입국하는 숙련 또는 비숙련 1인 및 한인 노동자들의 이민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그 조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실제로 한인은 굉장히 수가 급소수였거든요. 그래서 이민을 제한할 필요가 없었어요. 당시에 미국 정부에서. 그런데 법적인 지위가 일본의 친인으로 되기 때문에 계속 엮여가는 거예요. 일본인 이민하고.
내 인물로 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안재창 3편으로 안재창의 하와이 생활과 본토 이주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 19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1930년대 미국 외교 정책에서 대두된 한 가지 큰 문제는 소련에 관해서였습니다. 미국은 1917년 블라디미르 레닌이 이끄는 공산주의 혁명인 볼셰비키 혁명 이후 모스크바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긴장이 고조돼 전쟁이 일어날 경우 소련을 동맹의 여지가 있는 나라로 보고 있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소련 최고 지도부와 회담했습니다. 그리고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소련과의 동맹의 여지가 있다고 여기고 공식적으로 소련 정부를 인정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볼셰비키가 장악한 소련 정부를 인정하는 것으로 두 나라가 더 나은 관계를 맺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쟁점을 두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관계는 2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는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소련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를 거절했지만 두 나라의 관계는 더욱 악화했습니다. 하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은 세계대전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소련과 이런 관계라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은 이로부터 불과 몇 년 뒤였습니다.
1930년대 초 미국 외교정책에서 경제 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30년 주요 국제경제회의가 영국 런던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세계 모든 나라의 화폐 가치를 금 가격을 기준으로 재는 금 본위제를 주도했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경제회의에 참석한 미국 대표단은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주도하는 금 본위제에 반대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금 본위제가 미국이 경제 대공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늦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런던 국제경제회의는 실패로 막을 내렸습니다. 비록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미국 달러의 금 본위제에는 반대했지만 국제무역을 반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30년대 루스벨트 행정부는 20개가 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새로운 무역협정에 관한 협상을 벌였습니다.
1930년대에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중요한 정치적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아시아와 유럽 상황을 큰 관심을 두고 지켜봤습니다. 이 시기 일본은 군수 내부가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일본 군부의 목표는 일본을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국가주의나 전체주의적 정치 이념을 가진 파시스트 베니토 무솔리니가 정권을 잡았고 스페인에서는 또 다른 파시스트인 프란시스코 프랑코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독일에서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이 세력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다른 서양 지도자들보다 훨씬 빨리 이 새로운 지도자들의 등장이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인 대부분은 새로운 파시스트 운동에 관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반감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이보다는 전쟁을 피하고 싶은 바람이 훨씬 강했습니다. 겨우 15년 전에 전 세계를 불안과 고통에 휩싸이게 했던 제1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렸으니까요.
전쟁은 끝났지만 그 상처는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미국인의 마음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인 대다수는 미국이 또 다른 유혈 충돌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그 어떤 정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37년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71%가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해 싸운 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의회는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어떤 분쟁에도 행정부가 중립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회는 또한 행정부가 제안한 미국의 국제재판소 가입을 거부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의회의 이런 결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국제 분쟁에서 벗어나려는 희망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와 다른 파시스트들은 계속해서 더 힘을 키우고 강력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인들이 군사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게 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1930년대 미국인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미국인 대부분은 파시스트나 군사 지도자들이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 지배권을 얻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파시스트나 군사 지도자들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떠한 확고한 조처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인들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의원들에게 미국이 세계 다른 나라 문제에서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시간 이 시간에도 들으시겠습니다. 미국의 제11대 제임스 포크 대통령 노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제11대 제임스 포크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크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치른 에브라햄 링컨 대통령보다 5대를 앞선 대통령이었습니다. 1845년부터 1849년까지 단임으로 임기를 마쳤지만 그는 재임 중 미국 영토의 3분의 1 이상을 넓힌 커다란 업적을 남겼습니다.
포크 대통령은 오늘날의 텍사스,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오레곤 등을 미국에 합병함으로써 동부 대서양 연안에서부터 서부 태평양 연안까지의 전 대륙을 통치하는 최초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지방의원과 주지사를 역임했지만 워싱턴 정가에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그는 가장 덜 알려진 대통령이면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제임스 녹스 포크는 1795년 11월 2일 워싱턴 DC에서 약 640여 킬로미터 남쪽 노스캐롤라이나주 맥클렌버그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지 20년도 채 안 된 당시에 아직도 개척 중인 지역의 통나무집에서 10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가족은 좀 더 서쪽인 테네시주 콜롬비아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측량기사와 농장주, 기업가로 성공해 부유한 집안을 이루었습니다.
포크는 키도 작고 몸도 허약했지만 머리는 명석하고 의지는 강했습니다. 10대 시절 그는 요도결석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마취제가 개발되지 않은 때여서 대신 브랜디를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그는 끄떡없이 통증을 견뎌내며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포크는 1818년 명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졸업하고 테네시주 내시빌의 유명 변호사 밑에 들어가 법을 공부했습니다. 1920년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콜롬비아에서 법률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제임스 포크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건 1823년 테네시주 하원의원에 당선되면서부터였습니다.
포크는 1824년 테네시 토박이 세라 칠드레스와 결혼했습니다. 부유한 가정의 딸로 교육을 많이 받은 여성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이를 두지 못했습니다. 세라는 남편의 정치 생애 내내 가장 가까운 조력자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 부인이 됐을 때 세라는 매력적인 퍼스트 레이디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많은 방문객들을 접대했지만 독실한 장로교 집안의 딸인 세라는 백악관에서 술을 금했고 댄스, 연극 공연, 경마 등 오락을 자제했습니다. 남편이 키가 작아 모임에 등장할 때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일이 생기자 대통령 입장 때 국가 수반 행진곡 Hail to the Chief를 연주하는 전통을 만들 정도로 사려 깊은 여성이었습니다.
1825년 테네시 유권자들은 제임스 포크를 연방 하원 의원으로 선출했습니다. 그는 무려 7번을 연임하면서 하원 의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의회에 있는 동안 포크는 같은 테네시 출신이자 정당도 같은 앤드류 잭슨 제7대 대통령의 열렬한 흠모자가 됐습니다. 잭슨 대통령은 수만 년 동안 살아온 인디언 원주민들을 고향에서 몰아내고 광대한 지역을 백인의 영토로 만들어 비판도 받았지만 유럽에서 온 개척민들에게는 영웅이었습니다.
포크는 그런 잭슨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각 주의 권리를 옹호했고 합중국 은행 Bank of the United States를 해체했습니다. 대신 1846년 독립적인 재무성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13년에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될 때까지 이는 국가재정제도의 기반이 됐습니다.
이처럼 포크가 열렬한 앤드류 지지자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앤드류 대통령의 별명인 올드 히코리, 늙은 고집쟁이를 빗대어 영 히코리, 즉 젊은 고집쟁이라고 불리웠습니다. 포크는 1839년 의회를 떠나 테네시 주지사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선에서는 2회 연속 패배했습니다.
주지사 선거에서 패한 지 1년 후인 1844년 포크는 뜻밖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과거 한 차례 대통령을 역임한 마틴 벤 뷰렌이 유력해 보였지만 재선에서 떨어진 기록 때문에 민주당은 그를 공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포크는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 즉 미국 최초의 다크호스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포크 후보는 켄터키 출신이며 휘그당을 창당한 노련한 정치인 헨리 클레이와 대결했습니다. 휘그당은 제임스 K. 포크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선거 구호로 내세웠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정치 경험이 없는 인물이라는 주장을 내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영토 확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포크 후보의 텍사스 합병 공약을 환영하며 그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포크는 49.5%의 득표로 아슬아슬하게 앞섰습니다. 그러나 선거인단 표결에서는 170대 105로 비교적 큰 표차로 이겨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당시 제임스 포크의 나이는 49세, 그때까지의 역대 최연소 대통령이었습니다. 일벌레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는 새 대통령은 즉각 과감한 정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관세 인하, 독립적인 재무부 설립, 오레곤 영토 확보, 캘리포니아와 뉴멕시코 합병 등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포크 대통령이 취임하던 당시 남부의 텍사스 문제 처리는 큰 과제였습니다. 멕시코 영토이던 텍사스는 미국인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독립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텍사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계속 독립공화국으로 존재하는 것, 또 하나는 미국의 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멕시코는 당연히 독립이든 미국 편입이든 텍사스가 떨어져 나가는 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도 텍사스의 미 합중국 합병을 반대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포크의 반대파들은 노예주가 더 늘어난다며 텍사스 합병을 반대했습니다. 선거운동 때부터 텍사스와 오레곤 전역을 미 연방으로 편입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 포크 대통령은 텍사스 의회가 미국의 주로 편입되는 안을 통과시키자 주저없이 그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면적 약 70만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3배가 넘는 땅이 미국 영토가 됐습니다.
1845년 텍사스가 미국에 합병되자 이제 남부 국경은 멕시코가 됐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는 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포크 대통령은 국경선에 미군을 보내 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멕시코의 리오그란데강을 국경선으로 인정해주면 멕시코가 미 국민들에게 진 빚을 갚아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는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포크 대통령은 제코리 테일러와 윈필드 스콧 장군 등을 보내 멕시코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는 이를 저지할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리오그란데 강을 따라 국경이 확정되면서 오늘날의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아리조나, 뉴멕시코, 콜로라도, 와이오밍 주 등 광대한 지역이 미국 영토가 됐습니다. 미국은 그 대가로 1,500만 달러를 멕시코에 주었습니다. 이곳에 살던 스페인계 시민들은 미국 시민이 됐습니다.
포크 대통령은 1846년 영국과 맺은 오레곤 조약에 근거해 또 하나의 거대한 영토를 합병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쟁이 아니라 협상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오늘날의 워싱턴주, 오레곤, 아이다호, 몬태나, 와이오밍주가 미국 영토로 변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1846년 아이오와 1848년 위스콘신주도 미 합중국에 편입됐습니다.
그 같은 과정에서 격렬한 반대와 비난도 있었지만 포크 대통령은 강력하게 확장 정책을 밀고 나가 역사상 처음으로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도달하는 전 대륙을 미국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포크 대통령은 1차 임기 4년 동안에 약속했던 거대한 사업들을 모두 끝냈습니다. 이외에도 포크 대통령 재임 중에는 해군사관학교, 스미소니언 연구소, 내무부 등 주요 기관이 등장했습니다.
제임스 포크 대통령은 1848년 재선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임으로는 멕시코와의 전쟁에서 용맹을 떨친 자카리 테일러가 휘그당 후보로 나서 당선됐습니다. 포크 대통령은 1849년 3월 백악관을 떠나 고향인 테네시주 내시빌로 돌아갔습니다. 재임 중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포크 대통령은 퇴임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용맹하고 고집스럽던 제임스 포크 대통령은 1849년 6월 15일 53세로 타계했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면서 아내에게 나는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했소라고 말했습니다. 세라는 그 후로도 40년 이상을 더 살았습니다. 포크 대통령의 유해는 내시빌의 포크 플레이스에 안장됐다가 부인이 사망하자 함께 테네시 주 의사당으로 옮겨 안장됐습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단임으로 임기를 마쳤지만 재임 중 미국 영토를 엄청나게 늘려놓은 미국 제11대 제임스 포크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희망차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